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가자지구 분쟁을 끝내기 위해 이스라엘이 새로 제안한 방안을 받아들이라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 하마스 측에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전쟁을 끝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휴전 1단계에서 완전한 휴전, 가자지구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그리고 인질들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맞교환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남성 병사들을 포함해 남아있는 생존 인질들을 모두 석방합니다. 이어 휴전은 적대 행위의 영구 중단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망한 이스라엘인 인질들 유해 반환,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가자지구의 집과 학교, 병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주요 재건 계획이 포함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의 30년 집권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31일까지 총선 개표가 65% 이상 끝난 상태에서 ANC는 42%에 살짝 못 미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ANC는 지난 2019년 총선에서는 57.5%를 득표했습니다. ANC는 여전히 일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50%를 득표하지 못한 것이 전례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선거운영 당국은 최종 개표 결과를 2일이나 아니면 더 빨리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요 정당들은 연정 구성 협상에 들어가기 전 최종 결과를 기다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ANC의 주요 정당으로는 중도 성향의 제1야당인 민주동맹, 극좌 성향의 경제자유전사, 그리고 과거 ANC를 이끌었던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MK당이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넘지 말아야 할선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31일 중국에 경고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어떤 필리핀인이라도 중국의 고의적인 행위로 사망하면 이를 전쟁 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리핀의 조약 협력국들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남중국해가 여전히 워싱턴의 주요 초점이며 아시아가 안전해야 미국도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달 동안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중국과 필리핀 사이 오래된 분쟁이 공격적인 충돌로 격화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기대가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회의 계획이 중국 측 요구 및 국제사회의 일반적 기대와 여전히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의 생각과 우려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렸고 모든 당사자와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위스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을 끝내려는 희망에서 평화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분쟁 당사자인 러시아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중국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자신들이 중립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국빈 초청하는 등 러시아를 강력하게 지지해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빠르게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과의 전쟁이 임박했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를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산과 오해를 피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사이 새로운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31일 이번 행사와 별도로 둥진 중국 국방부장을 만났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두 사람 간 자세한 대화 내용을 밝히지 거부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이 다시 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전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한 연설과 관련해 필리핀이 국제법에 따라 어떻게 주권을 지키고 있는지 강력하게 말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뭔가를 기다릴 때는 참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죠. 언제 내일이 올지, 언제 그날이 올지 손을 꼽는데 언제나 똑같은 길이의 시간이지만 아쉬운 마음에는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20대의 나이는 시간이 시속 20km 속도로 가고 5, 60대의 시간은 시속 5, 60km로 지나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도전으로 가득한 어린이와 청년의 마음과 또 변화보다는 안정, 익숙한 일상을 살고 있는 나이가 마주하는 시간의 길이가 다르게 느껴지니까 그런 표현도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2024년도 이제 중반으로 접어든 6월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느 정도의 속도로 채워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6월은 낭만주의 시대의 클래식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이 태어난 달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 여행은 슈만의 1번 교향곡 봄으로 시작하면서 슈만에 대해서 슈만의 가족과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 따라가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1번 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슈만은 1800년대 독일 사람입니다. 1810년 6월 지금의 독일 작센주 지비카우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1956년 7월 46살로 세상을 떠난 낭만파 음악가입니다. 슈만의 고향 지비카우는 교육의 도시, 음악의 도시 라이프치히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요. 동쪽으로는 체코와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곳인데 그곳에서 책방을 운영하면서 소설가였던 아버지 그리고 성악가였던 어머니 아래서 문학 소년으로 또 음악에도 재능을 보인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1838년 28살의 청년 슈만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동심으로 본 세상 이야기를 선율로 풀어낸 피아노 독주곡 모음집이 있습니다. 어린이 전경이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한 곡 골랐습니다. 이 작품은 모두 13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전경 중 첫 번째 곡 미지의 나라들 듣겠습니다. 어린이의 꿈과 환상을 북돋는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피아노의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입니다. 슈만의 피아노 독주곡 작품 번호 15 어린이 전경 중 제1곡 미지의 나라들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의 연주였습니다. 19세기에 활동한 독일의 낭만파 음악가 이 로베르트 슈만을 생각하면 부드러운 감성이 특별한 많은 피아노 작품과 함께 부인 클라라 슈만과의 사랑,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슈만의 나이 16살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아들이 법률가가 되기를 원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7살에 작은 피아노 작품을 만들기도 했고 나름 음악적 재능을 보였던 슈만이었지만 아버지의 유언대로 법대에 입학하는데요. 결국에는 나중에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작곡과 피아노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가 20살쯤이었습니다. 슈만을 제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라이프치히에 살던 프리디히 비크였습니다. 비크 선생님의 문하생이 된 슈만은 자연스럽게 비크 선생님의 어린 딸 클라라와도 가깝게 지내는데요. 유럽의 여러 도시로 공연을 다닐 정도의 피아니스트로 성장하고 있었던 클라라는 슈만과 음악적 친분을 나누다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요. 클라라가 21살이 되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결혼하게 되는데 클라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슈만의 스승 비크 선생님이 두 사람의 결혼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는 얘기도 유명합니다. 슈만의 재능을 보고 문화생으로 받아들였지만 슈만이 9살이나 어린 자기의 딸과 연애하는 것은 마땅치 않아 했답니다. 게다가 슈만은 무리하게 연습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피아니스트에서 작곡가로 또 비평가로 진로를 바꿔야 했고 그에 반해서 클라라는 유럽에서도 이름을 날리는 피아니스트가 됐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딸의 배우 작감으로 슈만이 탐탁지 않았던 겁니다. 피아노 독주 모음곡 어린이 전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아무래도 꿈이라는 뜻의 트로이메라입니다. 지금은 바이올린 독주 등 여러 악기와 또 오케스트라 편곡으로도 널리 연주되는 곡입니다. 오늘은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로 듣겠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방송하는 주말의 음악여행은 클래식 고전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1810년 6월 독일 지비카우에서 태어난 로베르트 슈만을 6월의 작곡가로 소개하면서 슈만의 생애와 작품 따라서 음악여행하고 있습니다. 슈만의 고향 독일 작센주 지비카우는 오는 6일부터 시작하는 슈만 콩쿠르를 앞두고 이 사전 축제 분위기를 돋우고 있습니다. 슈만 페스티벌은 슈만이 37살 때인 1847년 교향곡 2번을 직접 지휘했던 음악회가 그 시작이었고요. 슈만이 죽은 뒤 해마다 6월이면 슈만의 친구들이 모여서 실내악 연주회, 뭐 성악회를 열면서 슈만을 추모했는데 그 행사가 이어오면서 슈만 페스티벌로 자리를 잡았고요. 슈만의 사망 100주기였던 1956년부터는 슈만 협회가 주최하는 피아노와 성악가를 위한 국제 콩쿠르를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부터는 이 대회를 4년마다 열고 있습니다. 슈만의 생가와 박물관과 음악당도 그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비카우는 슈만의 음악 유산을 기리고 신의 음악인을 발굴하는 국제 행사를 여는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올해가 슈만 국제 콩쿠르가 열리는 해입니다. 150여 명의 청년 예술가들이 슈만의 고향 지비카우를 찾아서 경연에 참가하는데요. 개막 공연은 6월 6일부터고요. 경연은 7일부터 시작하는데 결승전이 열리는 16일 우승자가 가려지면 이 축하 연주회를 끝으로 이 슈만 페스티벌 축제의 막을 내리는 일정입니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4의 1 알레그로 에페투어소 듣겠습니다. 피아노의 미국의 피아니스트 바이런 야니스, 폴란드의 지휘자 스타니슬라브 스크로바체프스키가 지휘한 미니에폴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슈만은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만큼 다양한 형식의 피아노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하지만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슈베르트만큼이나 또 많은 가곡을 만든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문학적 소양에 집착이라고도 할 만큼 생각이 많았던 성향 때문에 가곡 작품이 많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 클라라를 위한 마음을 가곡 작품으로 담아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클라라와 결혼했던 1840년은 슈만을 대표하는 여러 유명 가곡이 만들어진 해이기도 합니다. 슈만은 셰익스피어나 하인의 괴테 등 문학가와 시인들의 작품을 가사로 담아서 가곡 작품,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또 슈베르트처럼 성악가를 위한 노래와 반주 형식의 가곡을 벗어나서 피아노 연주가 성악과 어우러지는 돋보이는 작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 또 여인의 사랑과 생애가 그 1840년에 만들었던 가곡입니다. 바리톤 헬뮤트 도이치의 음성으로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 중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로베르트 슈만 하면 떠오르는 음악가는 브람스, 쇼팽, 리스트, 멘델스존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슈만 부부의 음악 활동과 가족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요하네스 브람스입니다. 슈만과 브람스의 인연은 브람스가 20살 때인 1853년이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하임의 소개로 슈만 부부를 만나게 됐고요. 슈만 부부는 한눈에 브람스가 천재 작곡가라는 것을 알아봤답니다. 브람스는 몇 개월 동안 슈만의 집에 머물면서 같이 음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슈만은 지인들에게 브람스를 자신의 후계자라고 소개하기도 했다는데요. 슈만이 죽었다는 소식에 브람스는 한달음에 달려가서 클라라와 아이들을 살피고 가까이 지냈지만 클라라에 대한 마음을 자제하면서 스승의 부인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썼다는 이야기, 슈만이 친구들한테 보낸 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848년에 완성된 슈만의 피아노 독주곡 모음 작품 번호 68, 어린이를 위한 앨범에서 두 곡 골랐습니다. 멜로디, 즐거운 농부. 오늘은 기타 선율로 준비했습니다. 스페인의 기타리스트 페페 로메로입니다. 로베르트 슈만과 프리드리 쇼팽은 1810년 6월과 3월에 태어난 동갑내기 작곡가입니다. 슈만은 소설을 쓰기도 했던 문학 소년에서 피아니스트, 작곡가, 비평가로 활동했고요. 쇼팽은 잘 알려진 대로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부를 정도의 감성이 풍부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에 독일과 폴란드를 대표하는 낭만파 음악가였고요. 슈만은 쇼팽의 돈 조반니 변주곡을 듣고 흥분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천재가 나타났으니 모두 모자를 벗어서 경의를 표하라라는 내용의 비평으로 칭찬을 했고요. 쇼팽의 작품을 독일 전역으로 알리는 데도 힘을 써서 쇼팽이 유명해지는 데 슈만의 역할이 컸습니다. 쇼팽과 슈만은 서로의 작품을 만들어서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슈만은 쇼팽에게 부인 클라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피아노 소품 크라이슬레리아나를 만들어서 선사했고요. 쇼팽은 슈만에게 발라드 2번을 헌정했는데 쇼팽이 연인 조르주상드와 마요르카 섬에서 요양하고 있었던 1838년에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슈만은 베토벤이나 슈베르트와 함께 비슷한 나이인 맨델스존 작품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슈만의 첫 교향곡은 1841년 3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초연했는데 그때 지휘자가 맨델스존이었답니다. 이 두 음악가의 인연에 라이프치히의 유명한 연주회장인 게반트 하우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830년대 중반 맨델스존이 게반트 하우스의 음악감독으로 취임을 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슈만과 쇼팽의 인연은 슈만의 부인 클라라와도 연결되는데 쇼팽은 어린 클라라의 연주를 듣고 감탄해서 친구인 리스트에게 극찬의 편지를 썼다고 하고요. 클라라가 17살인 1836년에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은 당시 최고의 음악가 중 한 사람인 펠릭스 맨델스존의 지휘악 클라라의 연주로 초연됐습니다. 그리고 쇼팽과 맨델스존이 슈만의 집에도 갑니다. 쇼팽은 클라라의 연주만 듣고서도 나의 작품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는 독일의 유일한 피아니스트라고 말했답니다. 슈만은 나이 차이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8명의 아이를 뒀고요. 부인 클라라는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남편 슈만의 작품을 알리는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했고 또 당대 음악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한 행복한 음악가가 슈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슈만의 말년은 참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슈만의 나이 16살에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같은 해 삶을 마친 누나처럼 슈만에게도 우울증 등의 가족력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요. 슈만 특유의 이 감성과 고뇌에도 그런 사정이 녹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을 때는 엄청난 양의 작품을 만들어냈지만 우울하거나 환청에 혼란스러워지는 날이 잦아지면서 슈만은 더 이상 음악 활동을 할 수 없는 피인이 돼갔습니다. 슈만은 1853년 겨울에 자신이 교향곡의 주제로도 담았던 라인강에 뛰어듭니다. 그 일로 슈만은 정신병원에 2년 가까이 입원을 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야 부인 클라라를 만나서 몇 마디 중얼거린 뒤에 1856년 7월 29일 4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837년 27살의 슈만이 만든 8개의 소품으로 된 피아노 작품 환상소곡집을 끝으로 오늘 클래식 음악 여행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일의 작곡가이자 소설가인 에른스트 빌헬름 호프만의 단편에서 영감을 받아서 비슷한 제목인 환상소곡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환상소곡집의 첫 번째 곡 저녁에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연주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